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참배하신 우리 수정의 가족들 위해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해 주시고 또 위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실 때 좀 인사가 긴데 제 말을 잘 따라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많이 힘드셨죠? 또 이어서 우리 주님 손잡고 일어나십시오. 한번 더 하세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다.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단어로 비유로 얘기를 하는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표현을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그 인생을 얘기할 때 그 여행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행은 잠시 왔다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그 영원한 집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이라고 그렇게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 인생을 등산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굉장히 힘들게 정상을 향해서 달려 올라가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올라가지만 그 내리막길에서는 순간적으로 그 내리막길에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 정상을 올라갈 때는 힘들지만은 그 내리막길은 아주 쉽게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 등산과 같다. 어떤 사람은 또 우리 인생을 가르켜서 그 시계추와 같다라고 하는 사람, 슬픔과 기쁨 사이에 그 시계추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슬픔과 기쁨 사이를 왔다 갔다 계속 슬픔이 있다가 기쁨이 있고 또 기쁨이 있어서 계속 그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죠. 아침에 기뻤다가 저녁에 슬퍼지는 경우가 있고 또 저녁에 슬펐다가 아침에 또 기쁨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 늘 그 시계추와 같다. 어떤 사람은 그 마라톤과 같다. 그 마라톤을 안주하기 위해서는 많이 땀을 흘리고 숨이 막혀오는 그런 순간도 있지만 또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는 환희와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마라톤과 같다. 또 어떤 분은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다.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과 같다. 어거스틴이 이 말을 많이 사용했던 그런 단어, 항해하는 것과 같다. 어떨 때는 아주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큰 풍랑이 있고 아주 강풍이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강풍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런 강풍을 만났을 때 우리 어떻게 승리를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또 어떤 분들은 또 자녀들로 인해서 또 어떤 분들은 경제 문제나 또 사업으로 인해서 또 어떤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풍랑을 또 강풍을 만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잘 헤쳐나가시고 또 이겨내시고 또 어느 순간에 오늘 지금 내 삶은 아주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지만 어느 순간에 광풍이 불어올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때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깨닫고 미리 또 이 방법들을 깨닫고 있다면 그런 광풍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또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도 바울 사도가 에루살렘에서 죄수의 몸이 되어서 에루살렘에서 총독 앞에서도 증언을 하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증언을 했는데 상소를 하게 되었고 로마의 가이사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하고 재판을 받는 그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지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로 향해야 되는데 그 로마로 향한 그 배가 언제 출발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이제 백부장이 이것을 결정을 하는데 선장과 선주는 지금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고 이 바울 사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지금 출발하면 우리의 하물이나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아주 큰 위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출항한 것이 좋지 않다라고 했지만 백부장은 이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을 했다가 결국은 광풍을 만난 그 내용의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소중한 진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강풍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이 바람, 미칠 광자의 바람풍자에서 미쳐버린 바람처럼 막 그런 바다에서 태풍과 같은 그런 바람을 만나면 도저히 헤쳐나올,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바울사도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사도도 이 강풍을 만난 것이고 또 함께 배를 타고 있었던 백부장이나 또 선장이나 많은 선원들이나 많은 죄수들 역시도 지금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풍을 만난 이유가 다르고 그리고 그 광풍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기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도 이런 뜻하지 않는 광풍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지나가시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큰 풍랑이 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이지만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아주 귀한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타고 있는 이 배에도 큰 풍랑이 일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바람을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파도야 바람아 잠잠하라. 그 순간 바람도 파도도 다 잠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또 두려움과 어떤 그런 두려운 마음들, 무서워하는 그 마음들 대신 용기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신 그런 훈련의 과정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 역시도 이러한 큰 광풍을 만났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사명을 깨달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러한 광풍을 만나고 시련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광풍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제가 밉게 보이셨습니까? 하고 그렇게 항의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광풍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 말보다 더 믿었기 때문에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여정 속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어떤 사람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뜻하지 않는 강풍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이런 광풍을 만나면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아,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생각하고 그 삶이 새롭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상담을 하거나 또 이럴 때 권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집사님, 성도님, 아, 그것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릴 것 같습니다. 삶 속에 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경험이나 다른 어떤 세상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광풍을 만나고 인생의 큰 또 시련을 만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선장인 경우가 그런 경우이고 이제 백부장인 경우가 그런 경우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선원들이 수많은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그 죄수들이 함께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런 고난 가운데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큰 유라굴라라고 하는 강풍이 불었다라고 말씀하고 우리 봉독한 말씀 조금 앞쪽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백부장처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어떤 세상 사람의 말을 더 따르면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말씀. 그래서 아주 14절에 보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을 만나 20절에 보면 이것이 큰 풍랑이 되어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며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다 죽었구나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절망 가운데 어떻게 이런 큰 광풍을 만났을 때 대처를 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바울 사도의 확신은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하나님께 붙어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 이 소속이 참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수정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 줄 모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세상에서 굉장히 위상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세계의 대부분 나라를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자신의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여권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나라든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상이 높다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리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그래서 이 태풍이 오고 이 광풍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6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의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다. 영원히 내 영혼이 닻을 내리고 있다. 이 닻은 튼튼하고 견고하다.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으로 들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우리의 영혼의 닻을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내려 있다면 어떤 강풍도 어떤 큰 태풍 앞에서도 어떤 풍랑 앞에서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풍랑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우리 23절 말씀 우리 같이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뭐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23절에 보면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기도의 사람 사도 바울은 이런 광풍을 만났을 때 그 어젯밤에 풍랑이 불고 있는 그 밤에 큰 강풍이 불고 있는 그 밤에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 곁에 서서 지키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특권은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아픔을 아뢰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아뢸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있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작은 시름 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고 하나님의 사자가 곁에 서서 말씀합니다.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자가 곁에 서서 말씀합니다. 안심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다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이 있습니다. 이런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읽는데 제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제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그 10절의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카다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그 하카다 말씀을 매일 한 다섯 번 이상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 삶 속에 내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와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늘 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속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나는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제는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광풍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입니다.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그 순간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저 그 바람을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바람아 파도야 잠잠해라. 그 순간 그렇게 무섭게 불던 큰 풍랑들이 그 바람이 잔잔해지고 말았습니다. 바람도 바다도 파도도 잔잔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그렇게 선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삶 속에 수없이 많은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람, 기도하시길 바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람. 내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 사도는 이런 큰 환난 가운데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사명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고 그 사명과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환난을 당하고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 풍랑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사명,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 24절부터 우리 26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바울 사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에루살렘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섰던 것처럼 베스도 총독 앞에 섰던 것처럼 이제는 로마에 가서 그 가이사 황제 앞에서 너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부활을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사명자로 더 강한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사명은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함께 광풍을 만나서 고난당하고 있지만 그런 광풍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을 너에게 맡겼다. 내게 주었다. 그러니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어라. 우리 주위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이런 강풍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오늘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한 섬에 걸린 지금 이렇게 광풍이 불고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런 밤이지만은 이런 순간이지만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이 순간이지만 폭풍우 넘어 한 섬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 사도이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안심하십시오. 이제는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선포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선포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 잡고 일어나십시오라고 선포할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고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민아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 이어령 박사님의 그 큰따님이셨어요. 이어령 박사님은 우리 한국의 지성인을 대표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 가정에 그 아버님도 교수님이고 엄마도 교수님이고 이제 그런 딸로 태어났으니까 공부도 잘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대학을 이화여대를 졸업했는데 3년 만에 대학을 졸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22살에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생각하면 시작된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을 낳아서 참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을 낳아서 키웠는데 뭐 결혼하고 나서 한 6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했는데 이제 노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미국 LA에서 이제 검사가 되고 부장검사까지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이 성공한 사람, 뭐 가정 스펙도 좋고 공부도 잘했고 유학까지 가서 성공한 그런 사람인데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재혼을 했는데 새 아이를 또 낳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 과정 속에서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큰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아이였는데 갑자기 그 26살 먹던 해에 혼수 상태에 빠지더니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아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둘째 아이는 또 그 자폐 판정을 받았어요. 특수 자폐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암 판정을 자신이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이 이제 그 암 환자가 되어지고 또 큰 아들은 그렇게 죽고 둘째 아들은 그렇게 자폐 환자로 자라가고 있고 그러면서 또 이혼하는 또 둘째 또 두 번째도 이혼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그런 과정 속에서 실명의 위기가 왔습니다. 실명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처음에는 막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원망하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를 믿고 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새롭게 결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한 것이죠. 그 아버지, 그 이어령 박사도 그 딸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그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 딸의 눈을 고쳐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딸의 눈이 그러니까 이민아스 이분의 그 눈이 정상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폐증으로 고생하던 아이가 점점 좋아진 것입니다.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과 환난은 제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도 구원받게 되었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좀 좋은 그런 책들을 써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민아 이분은 이제 검사 부장검사로 있다가 이제 변호사로 그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서 그가 검사직을 그만두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그 청소년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미국에서, 중국에서 주로 마약과 그런 술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을 자식처럼 사랑하면서 그래서 그분의 간증집 가운데 세 권의 책이 나와 있는데 땅끝의 아이들 해서 자신이 돌보고 섬겼던 그 아이들에 대한 얘기들을 땅끝의 아이들 또 하나는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땅에서 하늘처럼 그런 제목으로 써놓은 또 간증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증집은 하늘의 신부라고 하는 그러한 또 세 번째 간증집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참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결국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그분이 그리고 그런 청소년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고난과 그 환난이 제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뜻하지 않는 환난이나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께 붙어 내 영혼에 다시 그리스도께 우리가 견고하게 내려져 있을 때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늘 찾아와서 손넘이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새로운 사명들, 더 귀한 사명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축복들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수등의 모든 가족들이 어떤 풍랑 속에서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